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잠언으로 보면 2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잠언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잠언 30장을 보면서 잠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곤충이요 짐승들이지만 교훈이 있다 했어요. 네 가지였었는데 두 가지를 살폈거든요. 하나는 개미가 주는 교훈이 있었고요. 하나는 사반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와,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는 긍정적인 곤충입니까 아닙니까? 이 메뚜기는 파멸의 곤충이잖아요.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에 관해서 아주 많이 우리 가운데 예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 어떤 메뚜기인가요? 우리 가운데 황피를 가져다 주는 메뚜기란 말이죠. 그들은 모든 잎사귀와 식물을 아주 깨끗하게 먹여 치웁니다. 그, 이제 모세 시대 때 보면 열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틴을 방문해 보면 메뚜기 피해가 뭐 예전과 같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종종 그 피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메뚜기들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그러면 파괴의 곤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임군이 없으되, 메뚜기들은 가시적인 지도자나 대장이 없지만 질서정연하게 마치 군대처럼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질서있게 움직이며 마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좀 확실한 그런 뭐 지도라도 갖고 있는 양 그들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메뚜기는 서로 복종하며 또 하늘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머리에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신자들의 집단이 무질서하고 뭐 단결하거나 지도자가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각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커다란 가족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단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5절을 볼까요? 이것이 메뚜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인데요. 28절을 보세요. 이제 30장 28절이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이제 네 번째 나왔어요. 첫째,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개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사반이었어요. 토끼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예요. 이제 마지막 도마뱀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보자고요. 도마뱀은 시브리 말로 세마멧 집에서 사는 작은 도마뱀을 말합니다. 유명한 그, 이 구약 주석가인 이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도마뱀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왕궁에서 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도마뱀은 집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훌륭한 거처를 마련하며 살아가는 거죠. 도마뱀에게는 부채와 같은 발이 있어서 대리석으로 된 벽이나 미끄러운 기둥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궁전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죠.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집단이 나와요. 첫 번째 집단에서는 네 가지였죠.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볼까요? 개미, 사반, 그리고 메뚜기, 그 다음에 도마뱀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집단이 나오는데 잠언 3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는 앞으로 곧게 나가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자는 주변에 있는 작은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그 담대함으로 유명하며 우리 믿음을 위하여 진지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짐승입니다. 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래와 같이 말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좀 외우시는 게 좋다고 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랄까요? 좀 너무 교회가 겁쟁이로 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것에 중요하다 말하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말하지 못하는 지금 나약한 교회의 모습. 여러분, 유명한 장군 중에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움을 모르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냐? 이런 질문을 크로멜 장군이 종종 받았는데 그때마다 크로멜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그리고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군 스톤웰 잭슨은 어느 날 전투에서 콕스 부하들이 철수하려고 할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콕스 장군은 그를 쳐다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잭슨 장군을 봐라. 그는 마치 돌벽처럼 서 있지 않느냐? 그는 사자처럼 용기 있게 서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 도망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로멜 장군의 예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왜 당신은 그렇게 두려워할 줄 모릅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했을 때 크로멜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자처럼 용기가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또 동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냥개예요. 31절을 봐보세요.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냥개는 뭐 우리가 사냥개 뭐 포인터니 뭐 그레이하운드니 뭐 이런 것들을 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냥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허리를 동이고 자기 앞에 놓여진 인내의 경주를 할 때 마치 사냥개처럼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동물이란 염소를 말하는데요. 산에 사는 염소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럴까요? 산염소죠. 이 산 꼭대기를 올라다니면서 사는 그런 염소입니다. 그는 이처럼 높은 지역에서 안전과 유쾌함을 즐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그러므로 분명한 것이죠. 하박국처럼 높은 곳에서 행하는 신자는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3장 17절을 19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마지막 31장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1장인데요. 잠언의 마지막 장, 르무엘 왕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목은 아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충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이 잠언 31장을 참 많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저는 본장이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는 분명히 믿는데요. 르무엘이라고 부르는 왕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름은 여디디아로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르무엘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 헌신했다 하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지어준 애칭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르무엘 왕이 곧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본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애칭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애칭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어머니도 솔로몬을 위하여 애칭을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르무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궁전 주변에서 그녀가 르무엘, 르무엘이라고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들렸겠죠. 이것은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입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든가 뭐 이럴 때 상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죠. 2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밧세바는 내가 무엇을 말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무엇인가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게서 그 아버지 다윗의 특징들이 나타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다윗의 죄를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밧세바의 죄가 아니라 다윗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보면 밧세바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윗의 죄임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당한 유혹들을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밧세바는 솔로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내 심을 여자에게서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녀는 다윗을 알았습니다. 4절로 5절을 볼까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참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술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법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아있고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참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6절로 7절을 볼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솔로몬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을 볼까요?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곡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이여, 정직하고 공평하라. 이제 밧세바는 이렇게 뭐랄까요?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 며느리를 봐야 되니까, 자부를 봐야 되니까 이러한 네가 아내를 골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충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인격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현숙한 여자는 사그러지는 제비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항상 흔들 의자에만 앉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와이트리스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가 어느 날 와보니까 어머니가 이 방바닥에 앉아 계셔서 어머니가 의자에서 내려오셨군요.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시는,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어머니들을 많이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바쁘시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11절을 볼까요? 그러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아주 충실한 것입니다.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남편의 친구와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배필로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반쪽, 그러니까 반절을 주신 거라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불을 주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불가 없을 때 반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2절로 가볼게요. 31장 12절이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참 이런 아내가 진정한 배필이 되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말이고요. 14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녀는 돈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값이 싼 물건을 찾으러 다닌다 하는 겁니다. 아주 근검절약하는 거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녀는 집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그녀는 뭐랄까요? 좀 큰 집이었다면 아마 바세바였다면 거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적절하게 일을 시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적절하게 지혜스럽게 일을 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16절로 17절을 볼게요.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심으며 심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참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집안일을 잘 꾸려나가고 있죠. 18절을 보세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녀는 아래와 같은 속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일은 해가 뜰 때 시작하며 해가 질 때 끝나지만 여자의 일은 끝이 없는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19절로 20절입니다.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곡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참 적절하게 옷 입히는 것. 그러니까 이 계절도 지혜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거고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지혜로운 아내이고요.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녀는 충고와 권면에 있어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보실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 다 좋아요. 뭐 근검한 것도 좋고 남편 잘하는 것도 좋고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좋고 다 한데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헛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면에서 아내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31절, 31장 31절 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그 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귀한 어머니, 참 아름다운 그런 현숙한 아내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감사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이런 아내가 있기를 바라고요. 본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어떠한 배필을 구할 것인가,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를 우리가 맞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자매들이 본다면 어떻게 내가 성숙한 여인이 될 것인가 좋은 교훈, 교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잠언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잠언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빌립보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